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 아나운서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국제연합과 식량농업기구가 정한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식료품과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 분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 날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 이상기후로 곡물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식량을 둘러싸고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세계 식량의 날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먹을거리, 식량,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곡물값이 올라가 수출국가가 식량을 무기화한다면 세계 다섯 번째로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비상사태가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0% 초반까지 떨어져서 식량 확보,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통해서 식량 문제의 심각성, 또 식량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10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오늘도 지식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지식 퀴즈.
최근 세계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안 좋은 데다 유가 급등과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등이 그 요인인데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사회 전반의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도 하겠죠. 특히 곡물 자급률, 즉 우리 땅에서 자란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곡물 가격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농업을 뜻하는 영어 agriculture와 inflation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eggflation, 2번 stagflation.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9730이나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 문화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지식상자.
우리나라 식량 곡물 자급률이 OECD 최저라는 거 저는 잘 몰랐는데요. 식량 자급률이 낮다면 올해는 태풍 때문에 흉작이라고 하던데 내년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자급자족이 좀 안 되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씨앗전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식량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보다 우리 씨앗을 잘 종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관리해서 그 우리도 자급자족률을 높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보면은 곡물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것을 주로 수입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수입하는 게 더 싼 게 많은데 지금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보다 싱가포르처럼 구명이나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닐까요?
옛날부터 먹거리는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수입산 먹거리는 아무래도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지 알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금 줄고 있는데 수도권만 비대해지는데 만약에 농촌에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이 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의 지식상자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지식전달자 소개해드리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사장이신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어떤 날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45년 10월 16일에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FAO가 창설이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식량의 날로 정해가지고 네. 농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 가난한 굶주리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돕자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식량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식량 무기화, 뭐 식량 전쟁,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식량 전쟁에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이 식량 위기가 과연 어디서 근거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루과이랜드 협상 이후에 네.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세계의 그 굶주리는 인구가 8억에서 10억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량 위기가 결국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식량 정책
네.
그리고 특히 비교의 경제 이론을 그동안에 선진국들이 얘기하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커피를 많이 생산해서 팔고 값싼 식량은 수입해서 먹어라
네.
이렇게 가르쳤는데 결국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최근에 와서 곡물 가격이 두 배 내지 세 배 뛰어오르니까 엄청난
받겠네요.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루과이 라운드 WTO 말씀하셨는데 식량을 무기화한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식량을 무기화하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식량이 앞으로 부족할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식량이 부족하는 이유는 요즘 지구 온난화 관계로
네.
여러 가지 그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식량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의 12억 인구와 인도의 10억 인구가 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동물성 식품을 굉장히 먹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동물성 식품을 먹기 시작하면 이 세계 시장에 나오는 곡물, 즉 사료 곡물을 싹쓸이 해도 모자랍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세계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그동안 바이오 에너지를 옥수수를 발효시켜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네.
이것을 굉장히 그 지원을 하고 의무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세계 곡물값이 두세 배 오른 이유가 바로 이 미국이 바이오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중요하냐.
네.
물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것이 아주 정당한 일로 보여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잉여 농산물의 시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곡물이 많이 남으면 그동안에는 값싸게 팔아야 됐는데 이제는 바이오연료를 전부 들어가니까 잉여 농산물의 시대가 지나가고 곡물 생산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 공급 감소라든가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라든가 시간이 갈수록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렇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높은 나라가 이제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우리가 1970년 전까지만 해도
네.
모자라는 식량을 그냥 나눠 먹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급률이 100%였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수입한 소비재가 식량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한 60%, 50%로
네.
예. 그때는 모자라는 것을 사 먹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런데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축산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소, 돼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축산물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네.
이것이 전부 사료 곡물에 의해서 축산이 만들어진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80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이 50% 수준에서 3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졌고 WTO가 만들어졌는데 선진국들은 그동안에 전부 식량 자급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해서 다 식량 자급을 했어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전통적으로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동안에 전부 100% 이상 자급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에 50%에서부터 28%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혀 이 무역 자유화 시대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우리가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곡물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주요 곡물로 봤을 때는 자금률은 어느 정도라 되는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쌀을 완전 작업을 했다는 거죠.
100%라는
거죠. 예, 100% 작업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한 일인데 쌀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1980년대에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130kg을 소비했는데 지금 거의 70kg대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밀이나 옥수수의 소비량이 늘어난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쌀은 먹지 않고 수입하는 곡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쌀은 우리 주식인 쌀은 100%고요. 현재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국민이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비교의 경제이론에 따랐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네 특산물, 농업 특산물을 생산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전자공업으로 나간 거죠.
성장했죠.
예, 그래서 네.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 경제력을 가지고 모자라는 식량을 지금 다 수입을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돈이 있어도 세계 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식량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군요. 이때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식량을 마음대로 사 먹었다는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갈 수 있다.
그렇군요. 미리 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식인 쌀은 100% 자금률이 돼 있고요. 만약에 다른 곡물이 좀 자금률이 100% 돼야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곡물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고 네. 산이 많은 나라의 인구 밀도는 세계 3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으려면 우리가 식량을 100% 자급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를 선택하고
그렇죠.
뭐를 버릴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쌀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식용콩은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식용콩의 생산량이 한 13만 톤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소비량은 한 4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식용콩을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밥상을 보면 콩나물, 두부, 된장찌개, 그리고 밥 한 그릇이면 한 끼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식단은 기본적으로 쌀과 콩으로 구성된 식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쌀은 작업을 하지만
네.
콩을 아직 작업을 못하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콩의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제 식량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데
네.
미국은 사실은 세계에서 곡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주로 곡물을 많이 사들여 오고 있죠. 그러나
네.
그 외에도 호주나 캐나다나 요즘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데서 콩, 옥수수를 많이 생산해서
그렇군요.
그쪽에서도 수입을 합니다.
그럼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곡물 가격이 각 나라의 영향,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국 중부가 큰 그 가뭄이 들었는데
네.
50년 만에 가뭄이라 그랬는데 그 가뭄으로 인해서 금년 말에 내년 초에 미국의 식품 가격이 3 내지 4% 오른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골드만삭스라는 그 투자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무슨 보도를 했느냐 하면 미국의 금년도 가뭄으로 한국의 금년 말에 0.2 내지 0.4%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작황이
우리의
식탁을, 경제와 식탁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수입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네.
제 생각은 식량 자급률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이
네.
이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데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WTO에 들어가 가지고 중화학 공업이나 전자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네.
이것은 농업을 포기하면서 이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서 수출로 지금 벌어들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농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네. 네.
또 한 가지는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농지를 전부 지금 전용하고 있어요. 지금 농지가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렇군요.
예, 특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이제 식량 안보,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것처럼 미국의 곡물이 값이 올라갔는데 한국의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예.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곡물뿐만 아니라 종자를 두고도 국가 간의 싸움이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자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 꾸러미를 메고 배고 굶어 죽는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오던 종자는 우리 지역에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IMF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주요 종자 회사가 4개가 있었는데
네.
3개가 팔려나갔어요.
아, 외국계?
외국에 다 팔려나간 겁니다. 몬산토. 결과적으로 이제 몬산토나 네네. 신젠타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다국적 기업에다 넘어감으로써 우리나라 종자가 외국의 대기업에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로얄티를 주고 로얄티를 우리 땅의 주고. 종자를 사갖고 와야 되는 예. 현실이 됐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종자의 원종들이
네.
외국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원종을 다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연이은 질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개발하는 종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사실은 IMF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종자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네. 그때 살아남은 몇몇 회사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채소 종자의 경우는 한 5, 60%가 우리가 지금
그렇군요.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든가 뭐 해조류라든가 이런 종자들은 아직도 일본이나 이런 외국에 많이 의존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또 WTO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량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WTO 이후에
네.
식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에서 사탕수수,
네.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커피, 카카오 이런 것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선진국에 값싸게 팔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값싼 곡물을 사 먹었는데 이 곡물 가격이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곡물뿐만 아니라 축산 부분의 의존도도 크다고 하던데 현실은 네. 어떤지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네.
축산을 하기는 상당히 그 불리한 입지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축산을 지금 장려하면서 곡물 자급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네.
또 축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동물의 그 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네. 축산은 상당히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축산업 허가제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 땅에서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 배설한 분뇨를 다 거름으로 소비할 수 있는 숫자의 동물만 키우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네.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식상자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식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곡물 파동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제학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농업을 뜻하는 영어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스태그플레이션.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9730이나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라디오를 통한 지식 버라이어티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지식 김은성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이나 인터넷 라디오 콩 게시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사장이신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식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처가 잘 되어 있나요?
사실은 기후변화 우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잖아요. 문제죠. 네. 기후변화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기온 상승에 의해 가지고 네. 이 해변가나 강 하구에 있는 비옥한 경작지가 전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가 겪는 것처럼 대규모 국지적인 기상이변,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해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온실가스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네.
기후협약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절묘하게 얽혀서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고
네,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청취자분들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1260님께서 우리 그 밀 작업률이 낮다고 하는데 왜 밀을 활성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땅도 많은데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결국은 모든 농산물하고 관계되는 건데 왜 농업을 안 하느냐.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밀을 암만 키워도 이것을 제대로 가격 정, 네. 지지 정책을 써가지고 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농업 부분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는 거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농업을 더 늘리려면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농업으로 식량 자급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충분한 가격 지지를 해주고
네.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네.
농업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2695님께서 식량 자급률을 올려도 생산비가 비싸면 결국 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래도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자급률을 올려갔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급을 하지 않고 외국에만 의존하고 물가가 올라간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곡물 가격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그렇죠.
흔들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남의 손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진국들이 식량 위기를 자초한다, 초래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WTO 시스템에서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네.
이 후진국들을 수탈한 결과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 경제를 하면서 세계 분업화를 하게 되죠.
네.
세계 분업화를 하는데 우리처럼 중화학이나 전자산업으로 분업화를 했으면 네. 잘 살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자기네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농지 전용을 막고 농토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고
네.
둘째는 우리 국민들이
네.
식량 안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농업 생산으로 식량 자급률을 1% 올리려면 수천억 원의 돈이 듭니다. 비료도 써야 되고 농약도 써야 되고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식량을 버리는 게 전체 식량의 30%입니다.
버리는
그럼요.
식량이요?
그 식량 낭비를 반으로 줄이면
네.
식량 자급률 15%로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지금 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농업 분야에서의 투자도 중요하고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식량의 문제를 인식해가지고 식량을 아끼는 노력.
아끼고.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전부 버리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유통기한이 지나도 30%는 더 오랫동안 네. 먹을 수 있는데 다 버려요.
네.
이런 잘못된 식량 낭비의 습관을 우리 국민들이 고쳐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식량을 아끼는 마음.
그럼요.
또 예. 식량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네.
또 이제 사람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또 농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얘기하지만 농촌에 사람이 가려면
네.
농사를 해서 수지가 맞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보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죠.
갑니다. 지금은
네.
이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농촌의 수익 보장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이 식량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식품 산업 맨날 뭐 불량식품 만드는 산업으로 매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한 집안에서 밥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모르면 그 가족이 잘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아는 사회.
네.
이것이 저는 식량 안보를 지키는 첫 번째 길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시야를 넓게 봐서 국제적인 흐름들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국제 정세 변화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그 곡물의 선물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네.
세계 작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모르고 세계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곡물을
네.
중개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곡물을 수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의 농업 문제, 식량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음식물을 좀 아끼는
그렇죠.
습관이 네.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사장이신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식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에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저희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세계 빈곤 실태와요. 또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